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은 비핵화의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비핵화로 이어진다면 북한과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백악관이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젠 사키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We have a clear objective as it relates to North Korea, which is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I should say. We're of course continuing to enforce sanctions. We're consulting with allies.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일정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백악관 대변인의 이 말 지금까지와는 좀 상당히 좀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말 같이도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지금 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내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원칙적인 예. 수준의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서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그 첫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대북 정책은요. 제재 등 압박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적인 관여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 놓고 있다. 이것은 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제재, 외교 두 가지를 말하자면 적절히 다 활용할 것이다 라는 이 대북정책의 큰 원칙 중에서 그 조합, 제재와 외교적 관여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바로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맥락에서 그 검토의 와중에 나온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비핵화여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 돼야 된다. 협상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전제가 말하자면 성립된다면 북한과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 발언은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발언이고요. 새로운 내용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기자들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선박을 움직인 정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것은 그 북한 그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그 잠수함 기지 그에 있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것인데요. 백악관의 그 젠사키 대변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이 문제는 이게 일종의 군사 문제니까 국방부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원래 이 문제는 그 워싱턴의 그 민간 단체죠, 그 38 로스 등이 최근 그 제기한 문제인데요. 민간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 기지에서 바지선 그러니까 큰 물체를 옮길 수 있는 그 선박인데요.
예.
이게 움직인 것이 이제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그 38로스 등은 이것이 혹시 그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 영어로 이제 SLB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그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그런 준비 조짐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있고 이것을 본 그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이제 이날 질문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북한이 뭐 이제 그 잠수함 발사 그 미사일을 개발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2016년에 북한이 그 북극성 1형이라는 그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고 또 2019년에는 북극성 3형을 발사했고 또 최근 그 1월에는 그 평양의 그 8차 당대회를 기념해서 그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거기서는 북극성 5형 SLBM 그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진짜로 무슨 그 SLBM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그런 정황보다는 현재 지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미국이 그 대북 정책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그 저강도 도발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북한의 그 영변 그 핵기지에서 무슨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것과 같은 그 맥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그 북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재정책을 채택할 경우에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쏠 수도 있으니 저 대북 정책을 잘 해라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들어라 이런 일종의 그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일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3자회동을 하고요.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 자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국무부가 그런 점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8일 열린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처음 언급한 것이 벌써 두 주 이상 전의 일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주 이상 지났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하니까 혹시 그 대북 정책 검토 일정이 늦춰지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막바지 단계에 있다. 영어로 final stag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몇 주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사실 또 몇 달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거의 다 검토를 끝낸 단계가 아니냐라는 관측은 벌써 몇 주째 계속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이 대북정책 검토에는 북한의 의도 그리고 역량 이런 모든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무부는 이번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전현직 그 북한과의 협상 또는 북한 정책 관련 경험이 있는 전현직 관리들을 거의 대부분 그 접촉을 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네네.
여기에는 물론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무부 대변인은 그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에 첫 해외 순방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 그리고 그 성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일본과 한국의 그 카운터파트들을 잇따라 만난 것도 다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북한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예.
이런 모든 과정이 지금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세 나라가 북한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시급성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이 속도 면에서 좀 뭐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은 일부러라도 천천히 해결하려는 뭐 그런 입장입니까?
아직 그 미국의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 내용이 뭐 그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미국이 그 좀 천천히 해결하자는 것인지 또 반면에 한국은 좀 시급히하자는 것인지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미국, 한국, 일본 그 세 나라의 그 안보실장이 지난 2일이죠. 워싱턴 인근의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북정책 재검토를 비롯한 그 현안, 동북아 현안 이런 것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의 그 서훈 안보실장이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한 그 설명에서는 북미 협상의 그 조기 재개 또 북한 문제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에 공감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백악관도 이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언론 그 보도문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그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미한일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해결한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언급은 있지만 아까 그 들으신 대로 그 서훈 실장이 얘기한 미북 대화를 뭐 빨리 재개한다든가 또 외교적을 그 시급하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 차이 나는 이제 부분인데요. 한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 한국의 그 서훈 실장은 기존의 한국 입장 그러니까 빨리 미북 대화를 좀 재개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마 그 3자회동에서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삼각공조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그 얘기에는 공감이 이뤘지만 그 방법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할 것인가 늦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할 것인가 이것을 또 대화 또 비핵화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그 온도 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해석이 있고요. 아니면은 좀 그 회담에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빨리 협상을 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좋지만 빨리 협상을 한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도 많습니다. 지금
예.
북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꼬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는데요. 역시 확실한 것은 좀 대북정책 재검토가 좀 끝나고 이것이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 미국의 그 분명한 입장 이것을 어느 정도 시급성을 갖고 나설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측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최 기자의 지금 그 설명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요.
예.
그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안보실장이 만난 뒤에 공동 발표문을 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결과는 각국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한 겁니다.
예.
주로 관례가 그렇고요. 그래서 각국의 발표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 보도 자료에 없었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이 이번 그 안보실장 회의에 대해서 입장이 한국과 다르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예.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데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의 시급성 그리고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하는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사실 이것은 미국도 일찌감치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역시 원칙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북핵 문제가 시급하고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대북 정책은 결국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서 효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낼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중요하고요.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해서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크의 접촉을 통해서 조율을 북한과 직접 함으로써 이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 대북 정책이 세상에 공표되기까지는 어쩌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종전선언을 입구로 해서 미국 대화 재개와 비핵화를 하는 방안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또 표명을 해왔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서 북한이 관심을 보였던 것을 잘 아시고 있을 거고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서명할 의사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미국 내에서 그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양한 평가가 나오면서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이 종전선언을 단계적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상응 조치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카드로 사용할 것이지 그 협상 그 시작에 앞서서 협상의 입구로서 제공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됐다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었고요. 그 블링컨 장관도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의회 청문회에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는 토대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기류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미북 협상에 입구에 둬야 한다는 것은 이 사실 종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인 거기 때문에 이 선언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어떤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협상에 앞서서 이런 말하자면 계기를 마련하자는 거였는데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입구로서는 제시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점을 시사한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협상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2018년 6월에 채택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인정을 할 건지, 그것도 궁금한 내용인데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싱가포르 선언은 아까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18년 6월 그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그 채택한 공동 성명입니다. 미국 미국과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상 최초로 만나서 핵 문제 해결 또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성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성명인데요.
예.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성명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북 정책 이제 재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이제 추측을 좀 해본다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번 그 이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탐탁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비핵화를 보면요, 사망에 있는 겁니다. 사망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거의 CVID급 완전한 비핵화 이런 이제 표현을 주로 쓰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공동성명을 보면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핵화를 언제 어디까지 뭐 가령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뭐 비핵화를 이룬다 이런 구체적인 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비핵화에 대한 표현치고는 상당히 좀 모호하다. 노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모호하다 이런 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명의 그 구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는 이제 3항에 나오고요. 1항과 2항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북 관계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것이 이제 2항이기 때문에요. 그 꼭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 그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런 하나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것이 좀 그 탐탁지 않게 그렇게 느끼는 이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것인데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부인하기도 이걸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버리면 북한이 이제 이것이 그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냐면 미국 대통령이 이것은 싱가포르에서 나하고 만나서 정식으로 채택한 성명인데 미국이 먼저 이것을 깼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그 인정을 안 하기도 곤란하고 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예. 하나의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이 역시 그 대북정책 재검토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가 처리하고 북한 문제를 그 접근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용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샤먼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북한 핵 문제 논의를 했는데 발표된 것을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사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 외교적 관계를 맺어서 정상화하면서 한반도에서 이제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한다 이런 그 과정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 간의 싱가포르 정상 공동 성명에도 나타나 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원칙적인 표현에서는 이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해서 이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도 큰 이의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강론을 보면 중국의 입장은 사실 지금 미국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중국은요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안보상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이거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만큼 대북 결의의 그 가역 조항 그러니까 이것을 발동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오랜 입장 아닙니까?
네.
쌍계 병행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정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지금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예.
비핵화 협상이.
예, 예.
그리고 또 중국은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는 비핵화가 선결돼야 제재 완화나 해제가 가능하고 또 그전에 남북 간의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틀을 엄격히 지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과는 사실 적잖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관계가 사실 상당히 적대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협력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그 대미 관계에서도 지렛대를 갖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생기게 되고 북한 문제 해결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뒤에 지금 조용합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는지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지금 기다리는 것일까요?
일단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그 대북 정책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25일 날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미사일 발사도 추가로 없고 또 그동안 나오는 신호라는 게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심포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바지선을 움직인 거 뭐 이 정도 신호인데 역시 그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지켜보면서 저강도 도발 또는 신호 이런 거를 보내서 괜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강도 도발보다 큰 미사일을 쏜다든가 무슨 그런 도발을 해서 미국의 강경 대응을 보는 것보다는 이 정도 신호를 보내면서 미국의 그 움직임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 지금 경제난이 워낙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해서 더 경제난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치에 좀 주력하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대면 회담이 오는 1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양 지도자 간에도 첫 회담이지만 또 외국의 국가 원수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회담이 되는데 자, 예자리에서도 북한 문제가 뭐 당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주요 현안이 될 것입니다.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상당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미국과의 공조, 협력을 통한 대응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겠다 바이든
네.
대통령에게 이렇게
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말하자면 현안들이 북한과 관련해서도 논의될 것이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역시 가장 큰 현안은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이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핵 기획 그룹 NPG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 NPG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네,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아에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와 같은 그 핵무기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아 나토와 같은 경우는 이제 1966년부터 이것이 그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핵 문제, 핵무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전략을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하나의 그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아시아에는 이것이 없는데 북한, 중국 이런 곳의 그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니까 한국, 일본들이 이제 참여해서 아시아에도 이건 이런 유럽과 비슷한 그런 그룹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직 외교 국방장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그 제약이 많다 이래서 아이디어는 지금 나왔지만 그것이 그 쉽게 만들어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뭐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이런 얘기만 많이 나왔는데 좀 이건 또 다른 색다른 얘기고 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그런 얘기가 돼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북한 체육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6일 코로나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확정적인 결정입니까?
사실 이것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지 확정적인지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은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올림픽 불참에 대해서 공식으로 통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IOC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잘 아시는 대로 올림픽 참가는 각국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불참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IOC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직 IOC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체육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를 보면 코로나 국면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아직 그 올림픽이 열리기까지는 한 3개월 남짓 남아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그때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북한의 이번 올림픽 불참 발표도 최종적인 것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 북한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제가 최근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본의 그 여러 그 전문가들하고 그 접촉을 해서 좀 취재를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 올림픽 여러모로 이제 봤더니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올림픽에 그 참가하는 것이 그 정치적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그런 견해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올림픽까지는 지금 한 석 달, 한 100일 정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북한이 그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 이것이 최종적으로 북한이 최종적인 결정이고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좀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제2의 평창 올림픽 기회가 사라졌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뚜렷하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교착 상황이 길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종의 돌파구로서 도쿄올림픽의 평올림픽 카드화를 도모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악화는 아니지만 돌파구 마련도 어려졌다 이렇게 봐야죠.
자, 북한이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서 종합순위 34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높은 순위를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올림픽에 못 가면 선수들의 실망은 참 어쨌든 클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나오는 뭐 보도나 분석이 있습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올림픽에 두 번 출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차세대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종 목표로서 누구나 운동선수라면은 올림픽에서의 메달을 목표로 삼고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올림픽을 말하자면 불참하게 되면은 사실 어느 선수도 8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대부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 선수가 아니더라도 올림픽 불참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대 말하자면 실망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내년에 중국에서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 일각에서 그 동계올림픽 불참을 결정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일각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예. 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선수들에게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이벤트이기 때문에 중국의 인권 문제 때문에 불참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 다른 말하자면 조치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 올림픽을 갖고 말하자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올림픽 참가라는 것이 정치와 관계없이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북한이 이번에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 선수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은 없죠.
네.
그 북한의 특성상. 그러나 그거라면은 사실 실제로는 선수들의 세대 교체도 그 기간 중에 다 이루어지고 최대 희망도 그야말로 사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최종 불참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백악관의 언급, 또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그리고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잃어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사랑을 나눠본 사람만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랑도 이별도 우리에게는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네요.
wonder why you've gone and left me blue. You said you'd never leave me. You said you'd never go. Oh, my darling, why do I love you so? Stroked my hair when you were by my side, or is it because of the tears you cried when your little puppy died? You said you'd never leave me. You said you'd never go. Oh, my darling, why do I love you so?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난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려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왜 날 떠났는지 궁금해, 왜 널 그렇게 사랑했을까? 라면서 사랑하는 연인과의 헤어짐을 밝은 멜로디로 풀어낸 곡이죠. 존 틸러슨의 Why Do I Love You So로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1960년 2월을 부드러운 발라드와 포크송 열풍으로 물들인 브라더스 4의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1960년에는 브라더스 4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한동안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0년 히트했던 발라드 곡부터 포크송, 컨트리 음악들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1925년 애리조나 글렌데일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컨트리 음악의 대가로 떠오른 마틴 로빈스의 노래 엘파소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요, 마틴 로빈스에게 그래미상을 안겨준 히트곡이에요. 1960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멕시코 여인을 사랑한 한 목동이 그 여인에게 접근하는 남자를 총으로 쏘게 되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만난 그 여인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입니다. 노래 멜로디보다 가사에 집중하며 듣게 되는 노래 엘파소.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노래한 가사가 한 편의 서사시로 표현된 이 곡은요.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전통 컨트리 음악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노래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Out in the West Texas town of El Paso, I fell in love with a Mexican girl. Nighttime would find me in Rose's Cantina. Music would play and Felina would whirl. Blacker than night were the eyes of Felina, wicked and evil while casting a spell. My love was deep for this Mexican maiden. I was in love, but in vain I could tell. One night a wild young cowboy came in, wild as the West Texas wind. Dashing and daring, a drink he was sharing with wicked Felina, the girl that I love. So in anger I challenged his right for the love of this maiden. Down went his hand for the gun that he wore. My challenge was answered in less than a heartbeat. A handsome young stranger lay dead on the floor. Just for a moment I stood there in silence, shocked by the foul evil deed I had done.
Many thoughts raced through my mind as I stood there. I had but one chance, and that was to run. Out through the back door of roses I ran, out where the horses were tall. I caught a good one, it looked like it could run. Up on its back and away I did ride, just as fast as I could, from the West Texas town of El Paso, out to the badlands of New Mexico. Back in El Paso, my life would be worthless. Everything's gone in life, nothing is left. It's been so long since I've seen the young maid. My love is stronger than my fear of death. I saddled up and away I did go, riding alone in the dark. Maybe tomorrow a bullet may find me. Tonight nothing's worse than this pain in my heart. See roses, cantina below. My love is strong and it pushes me onward. Down off the hill to Felina I go. Off to my right I see five mounted cowboys. Off to my left, right, a dozen or more. Shouting and shooting, I can't let them catch me. I have to make it to Rose's back door. Something is dreadfully wrong, for I feel a deep burning pain in my soul. Though I am trying to stay in the saddle, I'm getting weary, unable to ride. But my love for the leader is strong, and I rise where I fall. Stop to rest. I see the white puff of smoke from the rifle. I feel the bullet go deep in my chest. From out of nowhere, Felina has found me, kissing my cheek as she kneels by my side. Cradled by two loving arms that I'll die for, one little kiss and Felina. Goodbye.
서부 텍사스 엘파소 마을에서 나는 멕시코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시작되는 로맨틱한 가사는요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어느 날 밤 거친 카우보이가 들어와 내 사랑하는 여자와 술을 마시죠. 나는 화가 났고 그 낯선 젊은이는 죽어서 바닥에 늘어졌어요 라는 거친 내용을 지나서 또 나는 내 가슴속 깊게 총알이 박힌 걸 느꼈어요. 펠리나 잘 있어요. 안녕 하면서 끝나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농촌 전통 음악인 컨트리 음악의 분위기를 그대로 잘 드러낸 곡 마틴 로빈스의 엘파소였습니다. 이 컨트리 음악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엘파소 음악과 같이 비교적 단조로운 멜로디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노래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지루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엘파소 같은 경우에는 노래 길이가 무려 4분 40초 길이에 달하지만 이 곡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량한 서부 사막을 달리던 한 목동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4분 40초라는 시간도 아주 짧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960년 빌보드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곡이에요. 마틴 로빈스의 엘파소 들어봤고요. 이어서 들어볼 다음 곡은 이 짐 리브스의 그는 가야만 해요라는 제목의 He Will Have to Go라는 곡인데요. 예, 프랭크 시나트라와 같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크루닝 창법을 구사했던 짐 리브스의 He Will Have to Go 한번 들어보고 얘기 또 이어갈게요.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all alone. I'll tell the man to turn the jukebox way down low. And you can tell your friend there with you, he'll have to go. Whisper to me, tell me, do you love me true? Or is he holding you the way I do? Though love is blind, make up your mind, I've got to know. Should I hang up, or will you tell him he'll have to go? You can't say the words I want to hear while you're with another man. Do you want me answer yes or no? Darling, I will understand.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all alone. I'll tell the man to turn.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지금 곁에 있는 그 친구에게는 그만 떠나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가사에 He will have to go 들으셨습니다. 풍부하고 묵직한 이 바리톤 음성에 우아함을 겸비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짐 리브스가 가진 목소리의 매력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런 곡이었어요. 짐 리브스는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가수였는데요. 그의 나이 21살이었던 1944년부터 3년 동안은 이 투수로서 야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이후로는 음악 DJ로 활동하면서 가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DJ로 활동하던 때에는 빙 크로스비나 프랭크 시나트라의 신청곡들을 직접 불러주기도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1959년 바로 이 곡을 발표하게 되면서 빌보드 차트에서는 3주 동안 2위까지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1959년에 발표된 노래지만 이 노래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은 1960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960년 2월을 아름다운 발라드와 컨트리 음악으로 수놓았던 브라더스 4의 음악을 시작으로 유독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1960년 히트곡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못다 들은 히트곡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it'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feeling off, to feel off입니다.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that they are feeling a bit off?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Oh, well, get some rest.
Yes, I'd better do that.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에게 어제 집에 잘 들어갔니? 좀 쉬었어? 라고 물으면서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너 파티 끝나고 늦게까지 남아서 치우는 거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자 제가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집에는 잘 들어갔는데 잠이 영 안 와서 푹 못 잤어.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정신이 멍한 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Well, get some rest.
아휴, 저런, 오늘은 푹 쉬어야겠다 라고 하자 제가
Yes, I'd better do that.
네 말이 맞아. 그래야겠어. 라고 대답했죠. 네, 오늘의 표현.
Feeling off. To feel off.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Oh, well, get some rest.
Yes, I'd better do that. Today's phrase is feeling, F-E-E-L-I-N-G. Feeling off, O-F-F, off. Feeling off, or to feel off. So if you're feeling off, it means that you're not feeling like yourself and something is not quite right. So you may feel a bit strange, weird, or just not well physically. 네, feeling off 또는 to feel off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정신이 멍하다 또는 기분이 아주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under the weather 또는 to feel under the weather가
있는데요. 역시 몸이 안 좋다, 날씨 탓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 don't think I can go out today. I'm feeling a bit off, so I think I should stay home and rest.
라고 하면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할까 봐.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feeling off 또는 to feel off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Oh, well, get some rest.
Yes, I'd better do that. Let's review. Feeling off, or to feel off, means that you're not feeling like yourself. And that you feel a bit strange, weird, or just not well physically. Feeling off. To feel off.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